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라듣는 뉴스룸의 문화 라인업 목동살롱입니다. 가끔 저희 출연자분들께서 문화살롱이라고 이제 잘못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문화살롱이 아니라 목동살롱입니다. 우리 목동살롱은 양천구 목동에 있는 SBS 4층 뉴스 스튜디오 끝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동살롱은 매주 다양한 분야의 문화계 사람들을 모시고요. 기존 미디어에서는 듣기 힘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알기 쉽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문화를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는 결국 창작자하고 관객, 그리고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모쪼록 목동살롱이 청취자 여러분께 문화적 삶에 눈뜨게 하고 관심 갖게 하는 좋은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12월 둘째 주 목동살롱 32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SBS 보도국의 이주형 기자입니다.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유영수 기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저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주십시오. 예, 매번 합니다.
예, 저 문화과학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곽상은 기자 나왔는데 곽 기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부에서 공연 담당하고 있는 곽상은입니다.
네, 지난주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클래식계의 F4,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노브스 콰르텟을 모시고 실내악과 클래식, 그리고 우리 젊은 음악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숙하지만 어렵지 않게, 그리고 편안하고 흥미롭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는 노브스 콰르텟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바로 그 노브스 콰르텟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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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맞나요?
저희가 직접 붙인 건 아니고, 네. 네, 회사에서 알아서 붙여주신 건데. 뭐,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 콰르텟이 많이 없었고, 네. 그리고 세계를 중심으로, 무대 해외로 중심으로 활동하는 콰르텟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주식을 붙여주시는 것 같은데, 뭐, 반은 진짜, 반은 오바 뭐 그렇겠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네. 담당하고 계시는 김재영, 김재영 네. 씨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 노브스 콰르텟의 리더시고. 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실래요?
네, 저는 노브스 콰르텟 리더, 바이올린 하는 김재영입니다.
뭐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하는 거. 특기, 취미, 뭐. 특기. 좋아하는 여성상, 뭐.
특기, 취미, 음주고요. 뭐 있을까?
대표님이 얼굴을 가리시네.
아니, 평소에는 좀 독일에 주로
그쵸?
있죠.
독일에 있다 보니까 하는 네. 게 주로 술 마시는 거.
주로 무슨 술 마시나요? 맥주 마시나요? 독일에 계시면?
맥주는 다음날 좀 배가 아파서 힘들고, 네. 주로 뭐, 뭐 마시지 내가?
거긴 뭐 소주 이런 거 구하기 쉽지는 않을.
소주가 비싸요.
혹시 와인 드시나요?
아, 예, 와인도 좋아하고 뭐 진 종류도 좋아하고 뭐 그쪽 그런 쪽으로 마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입니다.
네.
추가 소개?
네. 추가 소개.
네, 추가 소개요? 뭐 저도 술을 좋아하고요. 주종은 가리지 않고 다 마시고요. 취미는 여자 아이돌.
어떤?
저 크리스탈 좋아.
아, F 크리스탈. FX.
FX 역시. 아.
외국에 있어도 여자 아이돌. 반갑습니다. 김혁 씨가 이 네 분 중에서는 가장 쌍꺼풀이 짙은.
가장 잘생겼죠.
가장 쌍꺼풀이 짙은. 근데 요즘은 또 헛꺼풀이 유행이라고.
그러니까.
예, 또 그럽니다. 자, 오늘 파란, 셔츠가 아니지. 저기 뭐야. 니트를 입고 오신.
예. 안녕하세요. 노브스 콰르텟 비올리스트 이성원입니다.
네.
아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후에 박수를 치니까 저는 FX를 좋아합니다. 한 다음에 박수를 나가가지고.
근데 지금 소개한 이 순서가 무슨 순서예요? 보니까 우리 이승원 씨가 제일 막내잖아요, 여기서 보면.
네. 저희 지금 앉은 악기 순서입니다.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
그래서 한국은 또 장유유설에서 늘 이렇게 나이 순으로 여기 보면 늘 이 순서로 나오길래 악기 순으로.
콰르텟 악기 그냥 높은 음역대 순으로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하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아 우리 이승원 씨는 뭐 좋아합니까? 취미가 뭡니까?
예, 네. 맛있는 거 먹기,
후배 챙기기 뭐 이런 거.
후배 챙기기.
아, 제가 베를린에 유학하고 있는 지 한 9년 정도째 되고 있는데요. 아주 매 학기 매년 새로 입시를 준비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걸어다니는 유학원이라고.
걸어다니는 유학원. 자, 다음으로는 우리 가장 큰 악기 하시는 첼리스트.
안녕하세요, 노브스 콰르텟의 첼리스트 문웅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웅휘 씨는 그럼 어디 지금?
저도 가세요? 베를린 살아요.
그럼 베를린, 베를린. 우리
둘은 미넨.
베를린 둘, 예, 미넨.
민헨, 민헨과 베를린. 자, 노브스 콰르텟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홈페이지에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잠깐 따왔어요. 2007년 결성됐어요.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이 실내악에 대한 사명감으로 결성. 결성 직후 오사카 국제실내악 콩쿠르를 비롯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면 2008년에 오사카 국제실내악 콩쿠르 3위, 그리고 2012년에 61회.
그 3등 다 빼고 얘기해주세요.
아, 이미 3등은 벌써 점수가 아니다. 아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2012년에 60일에 벌써 이 횟수로만 봐도 여기 얼마나 그 권위가 있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콩쿠르인지를 보여주는데, ARD, 국제음악 콩쿠르, 현악사중주, 이게 누가 잘못 이렇게. 부문 2위, 그리고 2014년 작년이죠. 10일에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드디어 1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그리고 올해 제9회 대원음악상 신인상. 근데 대원음악상, 대원 쪽에서 원래 이런 쪽에, 네, 음악 쪽에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8년차인데 신인상은 뭐예요?
그때 돼서 저희를 알았나 보죠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이건 장난 농담이고요. 뭐 눈에 띄는 뭐 성과가 안 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고, 워낙, 네, 한국에서는 현악사중주 실내악 이런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 막 엄청나게 있진 않아. 솔리스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덜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상이었어요 저희한테. 네. 네.
그리고 2014년 15년 시즌부터 하겐 콰르텟, 벨치아 콰르텟, 아르테미스 콰르텟 등이 소속돼 있는 현악사중주 매니지먼트로 가장 독보적인, 어우 힘들어, 글로벌 에이전시 진맨아우어의 소속 연주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노브스 콰르텟은 진맨아우어의 이름을 올린 첫 한국인 아티스트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한 동양인 소속 아티스트다.
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이 진맨아우어 그리고 이런 에이전시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언론에서, 꽃미남 클래식 밴드, 클래식계 F4, 오빠 군단 뭐 이런 얘기. 근데
저희랑 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저희랑 진짜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영웅기만 잘생겼고, 아, 웅이도 잘생겼죠. 네,
나는 왜 빼지?
넌 빼자. 나도 동지가 필요하니까.
아니 근데 보면 김재혁 씨도 여기서 리더고 나이가 제일 30대도, 네, 30대죠. 제일 많지만, 네, 되게 동안이네. 기본적으로
어려 보이는데요. 제일 어려 보이죠.
저는 제일, 그냥 거의 제일 동안만 어려 동안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동안이 미남입니다.
그럼 결국 다 미남인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꼭 동안 계열은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선이 굵은 분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뭐 기분은 나쁘지 않죠?
누가 나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뭐 그런 얘기 있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막 좋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알려지는 데 대해서, 네, 음악적인 부분이, 네, 저는, 아니라, 네,
아무래도 좀 부담 아닌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래도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야 뭐 감사하죠. 네.
그 지금 사실 곧 공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홍보 엄청나게 일정이 빡빡하죠.
엄청 빡빡하네요. 힘들어요.
어제 맞죠? 그 KBS 1FM에.
네, 맞아요. 네.
예, 가정음악에 나가셨고. 이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해 본 적이 있어요, 홍보로?
홍보로만으로는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한 거는 뭐 비슷하게 빡빡하죠.
연주나 뭐 이런 거.
네, 연주하고. 유럽에서도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연주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활동하는데 유럽 근거지도 지금 유럽이시고 유럽에서는 네. 뭐 이런 이렇게 프레스 일정이 많지는 않나요?
네, 보통 인터뷰하면은 서면으로 보통 오고 그리고 방송 이런 건 라디오 나가고 근데 라디오에 뭐 많이 막 초대를 해가지고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음원이 저희 음원이 이제 라디오로 나가고 아, 네, 라이브 저희 연주한 게 라이브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막 이런 홍보 자체가 엄청나게 그리고 사실 유럽 쪽이 한국 동양 이런 쪽보다 조금 이런 미디어 쪽이 아무래도 이 정도로 발달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고전적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보?
아직은 더 종이로.
종이로? 종이로?
포스터 아. 그리고 뭐 잡지 이런 걸로 많이 홍보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며칠도 쭉 여기 프로그램도 하시고 아마 신문 인터뷰 이거 끝나고 또 신문 인터뷰를 가시고 네네. 하는데. 인터뷰 한번 솔직히 어때요? 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을 때도 많죠. 재미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안,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여기 한국 와서 하니까 재밌기도 한데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같은 질문을 똑같이 이제 대답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대답하는 물론 각자 다 하지만 저희 이제 넷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지켜보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기가 약간 민망한. 혼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고 매니저도 있고 막 앞에 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좀
그게 그렇죠. 사실 듣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아까 저기서 한 말인데 여기서 또 하고 있네 이런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금 8년 됐는데 아직도 이름만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입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노부스 쿼르테 니가?
네, 라틴어로 노부스란 말이 새롭고 신선함 그런 뉴의 그러니까 라틴어가 노부스예요.
아아 이거 누가 지었어요?
저랑 재영 형이 지었어요.
아 네. 아 후보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
여러 가지 네. 구리구리 한 개도 있었죠.
그 라틴어 단어들이 발음하기 멋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좀 강한 게 있잖아요. 아, 라틴어 맞아요. 발음들. 그래서 남자 넷이니까 좀 강한 쪽을 찾다가 제일 세련된 걸로. 아, 그리고 뜻이 사실 노부스 뭐 뉴 뭐 이런 게 있지만 영 영걸 영게스트 뭐 그리고 뭐 프레쉬 리프레쉬 뭐 계속 이렇게 그런 비교급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젊고 새롭고 신선하지만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도 계속 계속 신선하고 계속 이렇게 젊을 수 있는 팀이 뭐 되자 뭐 이런 뜻이었죠. 처음에 할 때.
그 제가 아까 그 우리 노부스 쿼르텟 소개할 때 그 우리 홈페이지에 나왔던 표현인데 신뢰하게 대한 젊은 연주자들이 신뢰하게 대한 사명감으로 결성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요. 신뢰학에 대한 사명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루게 될 신뢰학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학에 대한 사명감. 이건 물론 네 분이 쓰신 게 아니라
물론 회사에 썼죠.
회사에 쓰셨지만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신뢰학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될까? 사실은 솔리스트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 네. 했죠. 하고 있고요. 네. 뭐 솔로도 다 하고 싶어 하고 재밌어 하고 그냥 사실 계속 재밌는 거 지금 좋은 거 지금 당장 좋은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하면 이제 뭐 사명감을 시작했다 하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처음에 형으로서 팀을 짤 때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말을 만드신 것 같은데 사명감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는 원래 노부스 하기 전에 다른 팀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고 한 2, 3년 가량 했었고 그 팀도 국제 콩쿠르 경력을 한국인 처음으로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었고 그런 팀이 꽤 상당히 잘 만들어진 팀이었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유들 뭐 싸움도 있었고 뭐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어렵고 10대 때 시작을 했고 그냥 멋모르고 좋다는 감정으로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 인간관계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니까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때려치고 간두고 쉬고 그냥 솔로만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안 잊혀지더라고요. 계속 하고 싶고 생각나고 다시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계속 눈여겨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해봤던 친구들을 한 명씩 이제 저희가 같이 하자고 꼬드겼죠. 근데 그때 이 친구들도 10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도 어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아 이게 굉장히 힘든 거고 이거 굉장히 각오가 필요하고 뭐 이거 되게 어려운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분명 저는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친한 형이 학교에 한번 해보자니까 뭐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 없이.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약간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이뤄낸 성과들 이런 것들을 그때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사명감 이런 단어를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꼬드김을 당한 입장
들어봐야죠.
그 당시 어떤 생각으로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올 생각이 없었고요. 몰랐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해보자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했던 일이 이렇게 뭐 벌어진 것도 있고.
평상시에 잘해주셨나 봐요.
친했어요. 워낙에 네. 친했어요. 형이랑 재영 형이랑 뭐 거의 친형제라고 생각 남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친했고 뭐
거기 그러다 한국 학생이 보니까 별로 없어서 친했던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예종 다녔을 때
한예종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형이 그냥 하자고 하니까 저도 근데 그때 당시에 현악 상주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많이 듣고 해보고 싶었고 또 웅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트리오를 하고 있었고 피아노 트리오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럼 그때 피아노 하시던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아까 그거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수업으로 같이 하고 있던 그런 드리오였고.
근데 그 보통 보면 우리 클래식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독주를 하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 접하는 게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실내악보다는 네. 실내악이라는 게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일단 하다가 또 그만뒀다 또 하고 싶고 일테면 우리가 뭐 우리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혼자서 솔로를 하다가 밴드를 했다가 또 다시 혼자 하다가 또 이 밴드를 한 사람은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그 욕구가 생기나 봐요. 이건 전혀 장르는 다른 종류의 음악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과연 실내악이라는 건 어떤 매력이 있는 음악인 거예요? 연주자로서는
승원이가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연주자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청자시기도 하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실내악의 곡들 자체가 예술적인 가치가 솔로의 곡들보다 더 깊이가 있고 매니아층들이 많이 생길 만한 되게 매력이 있는 장르고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일단 말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쓴 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트보작도 그렇고 아니면 뭐 베토벤도 그렇고 많은 작곡가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뭔가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아
가장 개인적인 자신에 대한 그 투영해서 쓴 곡들이 많아요. 현악사중 두 곡들이.
그걸 하나의 어떤 독주곡으로 쓰기엔 조금 부족하고 또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에는 좀 너무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막 드러나기엔 조금
스케일이 너무 크고
스케일이 너무 커버리고
일단 그 곡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음향적으로만 연주를 들어도 그 현악기 네 대가 만나서 이제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첼로가 만났을 때 최소한의 악기로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밸런스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다양한 악기가 같이 나오면 더 웅장함과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매력이 있겠지만 이제 현악기 네 대로도 이렇게 꽉 찬 구성지고 그런 조직력 있는 소리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그런 소리의 크기에 대한 밸런스나 음정이 완벽하게 맞았을 때 정말 천상의 하모니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런 소리가 날 때는 다른 장르랑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굳이 현악상주가 아니더라도 실내악을 볼 때 이렇게 연주자 간의 교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눈빛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사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통 뭐 문학 쪽에서 보면 그 소설가들이 이제 대하소설, 대작, 막 10부작, 5부작 이렇게 쓰다가 그런 재미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로는 뭔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걸 할 때 가끔 가다 소설가들이 이제 에세이 같은 것들을 펴내고 그러면 그것 나름대로 또 읽는 재미가 굉장히 있잖아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내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솔리스트는 무대에서 홀로 연주하면서 관객과 교감을 하잖아요. 실내악은 연주자와 관객과의 교감 플러스 게다가 연주자끼리도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리허설을 맞추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만 무대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면에서 즉흥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넷이서 맞춰가는 호흡을 하고
그 순간 연주자들끼리 재미도 좀 있겠네요.
호흡한다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연주들 할 때 이제 기자님들이 리뷰 쓴 거에도 이렇게 무대에서 서로 호흡을 하며 뭐 미소를 짓고 그런 행복한 표정 짓는 퀄텟을 본 적이 없다고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기사도 본 적이 있다는 게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봤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막 이렇게 여기서 웃어야겠다 이래서 한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본다는 거를 알았죠.
갑자기 이 말씀 듣는데 서로 연주자 교감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위플래시의 마지막 장면이 막 떠오르고 그러네. 영화 혹시 위플래시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드럼 연주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이 보면 인터뷰 객석 같은 데서 인터뷰하신 것들을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앙상블이 탄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명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실내악은 음악 중에서도 시간이라는 선물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이건 이승원 씨가 한 얘기인데. 그리고 하르텟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상태로 20, 30년을 쭉 가는데 이 시간을 버티면 전설이 되고 이건 김재영 씨가 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소멸한다. 네. 이걸 어떻게 버티는가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굉장히 약간, 많이 해요.
음악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건 어떤 그쵸, 인간관계에 관한 위치로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컬텟이 어느 정도 딱 그 사람들이 알 만한 위치에 딱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20, 30년 정도는 이렇게 그 레퓨테이션에 관한 게 별로 그렇게 발전한다거나 막 떨어지거나 그게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경제 도달을 하면. 근데 그걸 이제 언제까지 버텨내느냐. 50대, 60대까지 가서 이제 딱 저 사람들은 완전 전설이야. 딱 이 소리 들으면 이제 잘하든 못하든 맨날 전설 소리를 듣는 거고. 근데 그 전이 20, 30년 정말 너무 긴 시간 동안 아무런 그 물론 그 안에서 작은 저희들만의 발전이나 뭐 성과는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막 엄청난 굴곡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콩쿠르에서 막 떨어지고 막 상품 이런 거.
솔리스트들 연주들을 봤을 때 50대, 60대 연주자들을 보면은 그때 연주가 뭐 좀 망가졌던 퇴보가 됐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연륜이 쌓이고 그만큼 경험 쌓인 걸 굉장히 존중받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4명이 모여서 함께한 시간이 3, 40년이 됐다면 더 그룹 생활이라면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혼자 연마하는 악기 시간보다 더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바람이라는 게 발전이 이제 밖으로 사람들의 어떤 리뷰나 아니면 우리 관객들에 의해서 어떤 표시, 그러니까 저기 발전하고 있구나, 성장했구나, 뭐 이런 그런 거나 아니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발전이 있구나 없구나는 스스로 좀 알잖아요, 보면.
그럼요. 그거를 제일 많이 신경 쓰죠, 그리고 네. 사실. 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정확히 뚜렷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오래 하기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마 퀄텟의 유지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 눈에 막 뚜렷이 보이는 상태로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솔로 할 때는 그래도 자기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자기 혼자 막 쉽게 뭐 비디오라든지 녹음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퀄텟은 물론 그렇게 가능하지만 넷이 하기 때문에 그게 막 수시로 막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도 많고 또 연주를 하면서도 막 우리가 얼마나 늘었구나라고 막 막 느끼지 못하거든요. 2, 3년 지나서 아. 이제 아 조금 늘긴 했나 보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사실 이퀄티 자체가 그걸 확인하고 스스로 발전했다는 걸 막 인지하기는 좀 힘든 작업이라 아무래도 아, 그 한국에서도 퀄티시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성격이 또 막 급하고 막 성과를 되게 중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었어요. 아. 제가 처음 하고 나서.
그 문웅이 씨, 네. 우리 독일 계시면 네. 베를린이죠? 네. 아, 베를린. 우리 네 분이 그러면 1년을 딱 놓고 보면 네. 어느 정도나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뭐 또 연주도 다니고 그래요? 1년을
보면. 1년 12달 중에 한 9달은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연주가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을 땐 정말 많고 없을 때는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라는 게. 근데 이제 연주가 있을 때는 한 달 정도는 뭐 거의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연습하고 네. 밥도 매일 같이 먹고 이제 이러면서 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베를린하고 미네는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650km 정도?
일곱. 예. 기차로 6시간,
기차로
7시간.
7시간 정도 걸려요.
서울 부산이 어, 얼마죠?
3시간
430km인데.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네. 그러니까
독일이 남한 북한 합친 거보다 더 큰 면적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베를린 미네는 또 북쪽 끝 남쪽 끝이어서
그렇죠. 멀죠. 예.
그럼 주로 어디서?
연주가 가까운 곳이.
아, 여기는.
지난 3, 4년 전에는 이제 저희가 뮌헨에서 실내악 과정으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쪽에 교수님들께 레슨을 또 받아야 되니까 주로 레슨 받을 겸 연주 준비할 겸 이제 뮌헨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실내악 과정 뮌헨 학교를 졸업을 했고
아, 그 최고 연주장 과정 다 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주하는 나라나 도시가 베를린에서 더 가까우면 여기서 만나고 뮌헨에서 가까우면 뮌헨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왜 뮌헨으로 갔고 왜 베를린으로 갔어요? 뮌헨파와 베를린파가 나눠지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처음에 자기 솔로 공부할 선생님들을 먼저 찾았고
아, 그 선생님이 계신 대학이 네, 그러니까 뮌헨 음대에 계신 분이 그쵸. 아 그렇게 그래서 여기 바이올린 두 분은 거기 계신 거고 네. 이 비올라하고 첼로는 또 베를린 쪽에 계신 거고 두 도시 중에 어느 도시가 더 좋습니까?
자기가 사는 곳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네 명 중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도시에서 살아본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뮌헨에도 살아봤고 함부르크에도 살았고 지금 이제 베를린에 살거든요. 근데 저는 함부르크가 제일 좋아요.
함부르크가 뭐가 좋지? 뭐 축구팀이 있어서 좋나?
아, 뮌헨은 이제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되게 고급스럽게 좋고요.
아, 모던한 도시군요.
예, 뮌헨은 좀 그렇고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되고 나서 이제 다시 재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익사이팅하다고 해야 할까요?
변화의 도시.
네, 변화의 도시고 함부르크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깨끗하고 안전한 게 좋아서 굉장히 좋아요.
그 두 가지는 있는데 좋은 음악 선생님은 없구나, 거기.
아, 저 네, 거기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관두셔가지고 네, 베를린으로 왔죠. 네.
그렇군요. 보자. 그 다음에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최근 현상 관련된 건데, 저희 그때 곽상 기자 들어왔었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팟캐스트에 그 임동혁 씨 나왔었어요. 임동혁 씨가 나왔었는데, 그때 들어왔었죠. 임동혁 씨도 그렇고, 뭐, 콩쿠르 출신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클래식계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음반이 팔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실은 대박을 친 정말 조성진 씨. 뭐, 뉴스도 워낙 크게 나고 그래서 쇼팽 콩쿠르 우승하고 그래서 관심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높아졌는데 클래식 아티스트들한테 콩쿠르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우리 노브스 콰르텟도 어쨌든 콩쿠르에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가서 네. 수상을 하고 입상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개발 면에서 봤을 때는 콩쿠르를 나가면서의 장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신분에서 곡들을 공부를 하고 이제 무대 경험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레퍼토리들을 한 무대에서 보여야 되는 그런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무대에서 자신 스스로 나타내는 강한 표현들에 대한 자립심 그런 것들도 키워질 수 있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발전이 되는 모습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나가는 목표는 연주 기회들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것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과정인 것이고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콩쿠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콩쿠르가 일종의 우리 취업 준비생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약간 필요한 스펙?
사실 콩쿠르라는 게 아시아인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아시아인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연주를 얻고 커리어 연주자로서 솔리스트나 뭐 자기 하는 거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주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었던 경우가 주로 많고 그 만약에 거기 살았다 하더라도 뭐 어떤 인맥이나 막 그런 게 특별하게 있지 않으면 아시아인으로서 그나 그 거기 음악을 하면서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에 좋은 기회가 사실 콩쿨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시나 그런 연주 기획자들도 별로 그닥 아시아인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에 딱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은 콩쿨인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가 되고 콩쿨 다 끝내고 안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콩쿨 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인재에서 보여요.
아, 관심 그러니까 해도 관심이 없다는 건 누가 쇼팽, 관심이 없다는 거죠?
쇼팽이나 이제 뭐 그런 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했을 경우는 당연히 했구나라고 이제 이름을 알게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진짜 자기 스스로 뭔가 가진 재산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연주자로서 뭔가 딱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콩쿨이 저도 요새 드는 생각이 도대체 콩쿨이 뭘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심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도대체 그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뭐 그 연주자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가운데 또 연주 생활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시는 교육자들이 더 많고 그런데 그런 연주자로 활동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과연 교육자들만 와서 아니 물론 이런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거지만 그분들에서 훨씬 더 음악가로서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콩쿨 심사를 다니는 심사위원분들은 또 콩쿨만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있는 막 그런 가운데 어떤 게 도대체 정확한 심사 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훌륭한 음악가를 만드는 그런 그것인가 시스템인가 이런 것 생각도 들고 끝나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콩쿨 입상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시아계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그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기서 이런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이름 위해서는.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시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사실 콩쿨 나가보면 반 이상이 진짜 아시안이라고 할 정도로 많죠 아시안인들이
그럼 오히려 유럽에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그쪽의 학생들은 콩쿨에 대해서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시아인
나오긴 나오지만 저희 같은 그만큼의 절실함으로 콩쿨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이름을 얻고 좀 연주 기회를 많이 얻고 이렇게 밟아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
보면 인맥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본고장이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나
교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대형 뭐 기획사나 이런 데서 보면 아티스트 그 로스트를 보면 사실 콩쿠르를 통해서 막 떠서 그렇게 한 솔리스트들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런 대표적인 사례 콩쿠르로 잘 해낸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첸이 가장 요즘 잘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뭐 지금 요즘에 정말 잘 나가고 하는 뭐 얀센이나 리사 바티아슈빌리나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콩쿠르 경력보다는
크게 얘기했어 크게
아니 리사 바티아슈빌리스를 2등을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거에 막 우승을 해가지고 막 퀸을 1등에서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연습량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연습 같이 하시는 시간이랑 각자 또 하시는 시간들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니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그건 좀 개인적으로도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웅이가 가장 규칙적으로 그걸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각자도 다르니까. 근데
각자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각자 공통적으로 10대 때 규칙적으로 많이 연습했죠.
어떤 분은 10대 때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10대 때보다 난 지금 더 많이 한다. 10대 때는 별로 안 했던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악기 연주라는 게 특히 뭐 특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악기일수록 10대 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 10대 되게 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되게 궁금한데. 실명을 밝혀도
밝혀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밝히고 지우세요.
김선욱 씨가 지금 자기는 규칙적으로 4시간을 한대요.
걔는 네. 그럴 거예요. 지금 규칙적으로 하는 거고, 어렸을 땐 더 많이 했겠죠.
아니, 그래서 10대 때는 더 했죠? 그랬더니, 아니, 10대 때는 오히려 더 조금 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 선욱이 형.
아, 엄청 했다고 난 들었는데.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죠?
이것도 업계에서는 다 진술이 엇갈리고, 서로 간에.
중학교 선배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아니요, 막 엄청 했어요.
아, 진짜요?
대회용, 대내용이.
기자들한테는 안 했다고 하고, 집에서 열심히 해야
지금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10대 때는 자기가 별로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지금이 저기가 더 많이 공을 들여서 한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10대 때 4시간을 안 하고 할 수 있지? 아, 저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4시간이라는 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아, 요즘 4시간을 하신대요.
아, 요즘
4시간을 규칙적으로 한다고
매우 규칙적으로 4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뭔가 뭐 반박을 하시려면 다음 파켓 때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어느 그게 이제 그게 또 나중에 또 나이를 먹어봐야 알겠지 뭐. 그때 어렸을 때 내가 많이 한 게 좋았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연주자라는 것도 다 사실은 다른 삶이 좀 있어야지. 그쵸, 연주가 풍성해지는 그쵸. 거고.
근데 많이 어렸을 때 해야 됐던 이유는 스스로 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연습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다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제 나이 때처럼 이렇게 해야 이 정도 이건 되고.
이제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니, 그 모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몸에 대해서나 제 손 제가 악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막 이해가 엄청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악기에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들여야 그런 걸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을 줄여도 집약적으로 이제 조금 제 몸을 잘 알고 이제 다 몸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손 움직이는 테크닉적인 거나 뇌 움직이는 것들이 10대 때 많이 해놓는다면 커서도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생각해도 약간 20대 후반에 책 보면 아, 공부 못하겠구나 이제 나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 영욱 씨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아니요.
어렸을 때 혹시 열심히 안 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규칙적으로 안 했다 뿐이지 규칙적으로 안 한다고 저희가 지금 연습을 되게 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보통 연주 스케줄에 맞춰서 되게 좀 벼락치기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한번 모임 뭐 8시간 할 때도 있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해요 요즘도.
하루에 8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야 될 때는 하죠.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뭐 아티스트가
이름을 얘기하세요. 뭐 하지 말고 이름을 얘기.
랑랑을 인터뷰를 했는데 랑랑이 정말 랑랑. 스케줄이 랑랑. 너무 빡빡하잖아요.
랑랑 우리 팟캐스트 안 들으니까 사업해 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너무 빡빡한데 랑랑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점점 더 계속 좋아진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 했더니 저는 호텔에 있을 때 뭐 보통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인터뷰 때. 그리고서 이제 제가 기획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호텔방에 피아노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시블하게 가겠죠.
약간 프로 연주자로서 연습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올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자기
전문가들이 점점 는다고 말한 것이 분명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건 워낙 아기 때부터 천재성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였고 경험들을 경험들을 쌓고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것들이 발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랑랑도 사실 이번 원주는 되게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평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했던 것도 되게 하나 악평이 나왔던 게 하나 있잖아요.
연습
아 차각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차각했네. 차각했어. 그 랑랑이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 랑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랑랑이 이제 우리 대중음악하고 이제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티비 원더나 싸이 같이 싸이랑도 했었는데 이런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작곡가나 프로듀서들을 만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갈망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는지 알 수 있다. 몇백 년 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맞물려서 음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젊으시지만 아직 클래식하면서 어떠세요?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클래식하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가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현대 음악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자면 뭐 재즈를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쪽으로 이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클래식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탤런트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걸 접목시킬 만한 안목이 없고 뭐가 좋은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관심이 없고.
그럼 평상시에는 때문에.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는 거 제가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이제. 근데 보통 클래식 듣죠. 근데 진짜 팝으로 가봤자 아델 뭐 요 정도지.
역시 아델.
다른 분들은 팝뮤직이나 뭐 기타 다른 어때요? 독일에서는 또 독일도 저 굉장히 일렉트로닉 이쪽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예. 네. 어떤 음악들 들으세요? 다른 분들은 평소에 그냥 즐기는 그냥 음악
클래식 듣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 찾아 듣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어느 날 클래식만 듣는 게 너무 내 자신이 조금 한심스럽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뭐 음악을 한다고 해서 뭐 내가 클래식을 한다 해서 클래식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딴 것도 들어보고 싶은데 막 어떻게 들어야 할 방법을
그죠,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죠. 뭘
네, 어떤 해야지 가끔 우리 랩 프로그램 보는 거.
랩 프로그램 봐요?
네, 언프리저먼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광팬이에요.
언프리트 랩스타 광팬이에요.
SBS K-POP 스타도 좀 사랑해주세요. 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K-POP 스타 저도.
아, 그래요?
UJ가 지금.
FX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FX는
얼굴만 써.
아, 이번에 신곡은 들었어요.
뮤트로 해놓고 뮤직비디오만 보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전 사진만 봐요.
우리 이승원 씨는 어떤 음악?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랩 프로그램들을 이 사람들한테 전파했고요. 저는 실제로 평소에도 가끔씩 즐겨 듣기도 해요. 뭐
어떤 거요?
빈지노, 도끼
랩들. 막 따라해요.
그럼 잠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쪽에서 지금 시청자분이 손을 흔들고 계시는 하지 말라고.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못해요. 정말 못해요.
한번 봐야죠.
왜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랩이 어떤 게 어떤 점이 참 신선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악기 하는 거는 너무 또 진지하고 또 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제가 막 노래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랩은 들으면서 신나고 그냥 재밌어서.
전 그리고 그 래퍼들이 퍼포먼스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 음악 자체보다는 그 무대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보여요.
그런 걸 무대에서 접목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극과는 아닙니다.
그 이 현악사중주가 너무 클래식 중에서도 또 너무 정통 글성을 막 띄우고 있어가지고 사실 뭘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에벤 콜테시라고 이제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콜테시 젊은 콜테시 있는데 그들은 막 브라질 삼바 음악도 해서 음반 내고 재즈도 되게 잘하고 근데 진짜 잘해요 그쪽을.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진짜 부럽지만 그래서 더 안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해야지 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했다.
어정쩡하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뭐를 가치 없이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재즈 가수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인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분이랑 하는 걸 하나를 봤는데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조용한 그냥 재즈 뮤직이었는데 그게 현악 사중주가 가진 현악 사중주만 소리랑 그 여교수 목소리랑 잘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음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누구나 들어도 말씀했죠. 너무 재즈한 그런 음악은 저희가 탤런트가 없어요.
문웅이 씨겠지만 뭐 최근에 한국에도 왔고 우리 곽 기자도 인터뷰했지만은 저 투첼로스 뭐 이런.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에요. 워낙에.
아 원래 네. 워낙에 이제 워낙에 정통 클래식에서
되게 잘하던 친구들인데 그렇게 결성을 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네.
보면 어때요 그런 친구들?
재밌죠. 네, 재밌죠. 재밌지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으니 안 하겠다.
자꾸 다들 할 수.
그러니까 저 그런 쪽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음악은 이제 제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좋은 음악은 계속 다시 찾아 듣게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한다면. 근데 그런 음악은 한번 듣고 아 좋구나 하고 다시 찾아 듣진 않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더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예.
네 분 다 그 굉장히 일찍 음악들을 클래식 시작하셨죠. 어떻습니까? 좀 늦게 하신 분도 있나요? 다 초등학교
제가 10살 때 시작했으니까
비교적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네요.
다른 사람 지금 늦은 편이었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살 때 피아노랑 바이올린 같이 시작했습니다.
네 살 때
저는 한 6, 7살부터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네. 시작한 건 6, 7살.
지금 나도 제대로 시작한 건 10살 넘어.
그렇게 치면,
그냥 하는 거와 제대로.
4살 때 제대로 한 거야.
아, 그럼 비올라는 언제 비올라?
예, 비올라는 악기 크기상도 일단 4, 5살은 할 수가 없는 악기고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비올라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저희 이모께서 비올리스트세요.
이모가 설득하셨나?
네. 그랬죠.
첼로는 언제부터?
저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배워보고, 플루트도 배워보고, 장구도 배워보고, 콩쿠르까지 나갔었어요. 국악으로 상 탔어요.
아, 네. 아 국악으로도? 네. 국악 뭘로요?
저 장구 치는 걸로.
장구로? 네.
상 탔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바이올린 배울 때부터 첼로를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정상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부터 그때 첼로를 했거든요.
네. 첼로도 그럼 상당히 늦게 네, 굉장히 늦었죠. 했네요.
네. 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 같은 거는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눕스 콰르텟 뭐 모시기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첼리스트에 대한 뭐 선입견이, 그러니까 콰르텟에 있는 첼리스트 되게 성격이 좋다.
안 좋을 텐데.
뭐 사람이 악기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 있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농담이 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총무는 첼리스트가 한다. 뭐 이런
바이올린 성질 더럽고 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음 파트가
비올리스트에 대한 농담도 성격이. 굉장히 많다고.
많죠. 비올리스트는 어떤 계열이에요?
직접 한번 제가 감히
비올라 농담 뭐 있지?
그러니까 약간 센스 없고 비올라는 사람 그런 쪽에
반응들이고 막 안 좋은 거 다 비올라.
특히 오케스트라 하는 비올리스트 농담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턱 앞에 여기 이렇게 상처 자국이 생기고 비올리스트들은 무릎에 생긴다.
그 뜻이 뭔지
악기를 내려놓고만 그냥 이렇게
연주 안 할 때 이제 쉬는 타이밍에 악기를 내려놓아서
그런 농담들 어떠세요?
뭐 옛날엔 되게 발끈했었는데 네. 다 인정해요.
되게 비올라 같은 애예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네 분이 지금까지 8년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다 성격이 좋으신가 봐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럼 누군가가 계속
서로한테 맞추는 방법을 좀 나이가 어릴 때 일찍 깨달았던 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걸 이게 인내심이고 이게 막 평생 이렇게 참으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 시작해서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8년이 됐으니까
시행착오도 좀 겪었고
물론 당연히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싸우기도 하고요.
뭐 때문에 주로 많이 싸우셨어요? 음악적으로 약간 해석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솔직히 싸움까지는 안 가고요. 네. 이렇게 보통 음악적인 의견이 다른 건 다수결로 가면은 뭐 1분 안 가요.
말투
사소한 걸로 싸움 간다니까 네. 보면
말투
부부간에 기분 나쁘게 빨래를 거기다가 집어넣냐 뭐 악소를 딱 썼으면
혹시
뭐 이런 거잖아요.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이 겹쳐서 분란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네요.
아, 네 분 참 그 저기 여자 친구들은 어떻게?
없어요.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답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옆에 대표님이 계신데 계속 손 수신호로 주고 계세요.
우리 수화 방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제는 말할
손 사례를
살짝 살짝 한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들
없어?
하죠.
대어 깜짝 놀라시면
저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계속.
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마음을 걸리는 게 있어서.
아니요, 없어요. 속상하네요.
다시 분위기를 밝게 그럼.
시간이 없지는 않고 뭐 시간들은 개인 생활 시간들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있어요.
그렇진 않죠.
물론 여행을 엄청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 뭐 일주일씩 가서 집에 가서 쉬고 하죠.
아, 연주 여행 같이 가면서 네 분 남자 넷이 가서 제일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예요? 연주 장소겠지만 물론. 네. 제일 좀 여러 가지로 좋았던 단순히 연주도 좋지만 뭐 묵는 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태리
아,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 아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중남미 투어 했었을 때 오 거의 놀았죠.
아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연습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때 좀 더 놀았어.
좀 더 즐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연주가 그때 10회 정도 있었는데 그 연주를 다 막 잘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매일 수영할 수 있고 막 매일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모든 그거를 한 반 정도로 포기를 하고 연습을 했죠. 근데 지금 그게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아. 모든 걸 다 해줬었는데 그걸 좀 더 누릴 걸 하는 너무 아름답고 자연도
코스타리카 다시 가기 쉽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더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보냈는데 무슨 새인데 너무 열대에 사는 알록달록한 새 있잖아요. 그게 그냥 걔 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합성처럼 우리가 볼 때
이따만 도마뱀도 막 옆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네, 그래서 중남미라면 약간 좀 약간 치안 불안하고 뭐 이래서 약간
코스타리카는 괜찮나?
코스타리카가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낫죠.
제가 그래. 최근에 쿠바 갔다 왔거든요.
네. 오, 다 이 부러움이
좋았어요.
코스타리카는 어떤 저기 공연이었어요? 어떤 쪽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무슨 음악제였는데 크레도마틱, 크레도마틱 음악제에서 그 한국 이제 한국 그 어디죠? 국제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국제교회에서 저희를 이제 추천을 해서 가게 됐어서 갔죠.
지금 우리 노브스 콰르텟이 음반이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그죠? 녹음을 끝낸 상태고 내년 3월에 이제. 발매가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타이틀이요?
네, 타이틀.
타이틀은 모르겠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음반에 담긴 곡들도 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되게 인상적이던데.
이건?
네, 저희 첫 앨범인 만큼 저희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런 독일 작곡가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독일 작곡가 두 곡. 베토벤과 안톤 베베른 곡 두 곡이랑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저희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게끔 윤희상 선생님의 스트링 콜텟 1번 곡 같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트랙으로 아리랑도 같이.
늘 아리랑들은 또 하나씩 이렇게 끼시더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연주에 다니면서 독일에서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아리랑을 앵콜로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음원이 없나요?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현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아마 첫 CD고 하다 보니까 저희를 이제 소개하는 쪽으로 레퍼토리도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는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데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어요. 근데 뭐 거창한 아리랑이 전혀 아니고 정말 심플한 아리랑이에요. 그냥 화성, 멜로디, 끝. 그래서 더 많이 청중들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신기한 게, 뭐, 거기 계시는 교민들이 들으시면, 아, 막 향수에 젖어서, 혹은 막 이렇게 그런 한국인의 한 그런 게 느껴져서 복받쳐 올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한국인의 그런 정서, 그런 배경을 전혀 모르시는 그냥 외국인들도 그저 멜로디 아름다움만으로도 되게 막 우시는 분도 봤고, 신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저희도 울컥해요. 연주하면서.
항상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리랑을 잘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한국 곡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 근데 거기서는 하면은 이상하게 이제 향 아무래도 향수가 있죠. 고향에 대한 생각이 들죠. 뭐 부모님 생각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아리랑 가진 힘이 멜로디 자체 그냥 그 선율만으로도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맞아요. 그냥 가슴을 파고드는 그 어떤 그게 있어서 그걸 이제 또 현악사중주로 이렇게 화성으로 쫙 깔면은 조금 더 아.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골방이 조금만 더 이렇게 열악하지 않았으면 아리랑을 한번 청해 듣고 싶으나
이거 만드는데도 쉽지 않았어.
혹시 연주를 해주실 수 있다는 제안을 하셨으나 저희 방이 너무 작아서
그러게
네. 이거 누가 제안했어요? 왜 이래요?
저는 그러는 거.
아, 대표님께서 또.
라이브를 아주 안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아. 왜요?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아니, 라이브, 솔로는 뭐, 솔로도 힘들겠지만, 근데 넷이서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이브, 콜테스 라이브를 그냥 얘기하다가 탁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대표님한테도 제발 라디오 라이브는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되게 이 네 분이 이렇게 본인들이 해내는 작품들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맞아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만족을 못하고 뭐가 나와도
그렇게 해서 만든 음반이 내년 3월이요?
네. 내년
3월 어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유럽 전역에 나오고 미국도 나가고 다 전
세계 어느 레이블에서 하죠?
프렌치 레이블이고 아파르테라는 레이블이고 배급사가 아마 하모니아문디 레이블로 나오는 레이블이고 근데 뭐 오래되지 않은 레이블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냥 색깔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예. 참신한 시도도 많이 하는 레이블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좋은 시기에 잘 들어왔죠.
녹음은 지금 다
끝낸 상태고 끝낸 이제 마스터링 맞춰야 되고. 네.
최근에 그 아까 얘기한 우리 아델이 네. 일주일 만에 338만 장 팔았잖아요. 일주일 만에. 네.
다음 세상.
다음 생에.
다음 생에선 혹시 래퍼로 다시 태어나서 338만 장 기록
깨시는 얘는 지금 만약에 자기가 조금만 탤런트가 그쪽에 있었으면 바로 음악 적고 갈 수도 있네요.
다행이다.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익명으로 인터넷상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죠.
아 근데 정말 못해.
아 왜요? 음악적 자질이 있으면 그런 박자라든가 뭐 리듬감 같은
없어요.
게
없어요. 손말이 다 없어질 거야.
아 이게 들려주지 않으시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근데 이게 이 정도 팔 수 있는 게 과감하게 아델이 이제 아델이 나 됐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난 스트리밍 안 한다. 그다음에 곡당 600원. 그 다음에 CD로만 발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런 놀라운 이 시대에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건데 우리 네 분도 음악을 하시고 또 CD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음악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대중가요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클래식은 그래도 CD로 사잖아요. CD로 사서 CD를 듣고
아직 계시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CD 매니아거든요. 정말 수천 장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수집 약간 수집 그게 있어요. 제가 그거 좋아하는 그런
그 수천 장의 거의 99%가 클래식인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99%죠. 99%. 1%가 잡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잡스러운 거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
아니 아니 대중가요가 잡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했던 그쵸? 거라든지 뭐 다른 종류 제가 산 CD가 아니라 그런 것들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잡스러운 건 내 걸 얘기한 거였어. 제가 뭐 콩쿨 냈던 것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고 99% CD인데 요즘에 제가 CD를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사실 제 친구랑도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둘이 CD를 안 하면 말다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 수집광이었는데, CD 수집광이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면 정말, 클래식 하는 사람이고, 클래식 있는 사람이고, 관련된 사람이, 게다가 수집광이었는데, 그걸 안 하면, 아, 진짜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네, 저는 CD를 사요. 그냥 물어봤더니, 아이튠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음반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산 느낌이 드냐고
나한테
물어봤더니
잡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처음 받고 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 클래식 시장에서 음반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불황이죠. 너무 어렵죠. 네.
그 조성진 씨를 이번에 유니버설에서 유통을 했는데 그 유니버설 인터내셔널에서 한국이 지금 매출 1위를 했대요.
아, 당연히, 조성진 당연히,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해가지고, 그니까 그게.
그 얼마나 팔렸죠, 지금?
지금 5만 장 정도 팔았다고 하고, 5만 장을 이제 또 만든다, 뭐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CD를 사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뭐 전통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에서 많이 산다고 했는데, 일본 시장도 많이 좀 죽고 이래서 중국이 조금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이 커지나요 요새?
상대적으로 아, 중국이 그래요? 클래식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워낙에 없었으니까.
워낙 중국은 뭐든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국에서 좀 커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또 중국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약간 곽강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시장이랑 또 같이 가는 거니까요 아티스트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구할 수 없는 거 일테면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됐거나 무슨 영화를 봤는데 OST가 너무 좋았는데 듣고 싶은데 아직 음반은 OST가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아이튠스 같은 데서 다운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냥 CD를 사는 편인데요. 그 두 분은 어떠세요? MP3 뭐 CD 음악 들을 때 주로 어떻게 들어요? 우리
저도 예전에는 CD를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요. 근데 최근 한 4년부터는 이제 저도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서 구매하는 게 제일 편하고 또 그러면 또 다 동기화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듣고 있어요. 요즘에 CD를 잘 사진 않아요.
그쵸, 저도 음악 CD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너무 유튜브로 접하기도 쉽고 영상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게, 난 그게 또 놀라운 게 우리 클래식 하는 분들도 유튜브 보고 막 많이 배운다고 하고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유튜브의 음질이라는 게 그 좋은 음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문 연주자로서는 그 사람 연주하는 거나 이렇게 다 비디오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웬만하면 또 다 올라와 있고 막
네.
찾기 힘든 것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질 면에서는 되게 퇴보하고 있는 건데 이 음악 그렇죠. 측면에서 맞아요. 보면 근데 뭐 이 네 분도 전부 MP3로 가는 걸 보면 뭐 이제 정말 CD의 시대는 가고 있다.
네. 아.
이사 갈 때 또 너무 힘들 거 아니야. 이 수천 장이면
아,
이거를
진짜 힘들어요.
괴롭잖아요.
다 깨지고 맨날 어. 케이스 깨지면 또 막 속상해 가지고 새 거 사서 바꾸고 막 이랬는데.
자, 이제 이번 공연 얘기 1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12일부터 하면 가만있어 봐. 12일이면
내일,
바로
내일이요.
내일 어디로서 시작하시죠?
안산.
안산에서. 그래서 21일 날 이제 서울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몇 회 공연 하시는 거예요?
총 저 지금 공식적인 투어로 4회 하고요.
네.
네.
4회. 근데 이제 실내악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소규모.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라서 듣기 싫으시겠지만 소규모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술전당은 네.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2,000석 넘고 네. 하니까 2,500석 넘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번에 큰 공연장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거기서 해보자고 요청하셔서
대표님이. 아니요. 저랑 저희 모두와 함께 네. 상의한 내용이었고 네. 일단 작년에 뭐 콩쿠르 우승 이후에 이제 막 에이전시도 생기고 좀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유럽에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했고 연락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번 콘서트홀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한국 예술연당 그 콘서트홀이 사실 굉장히 한국의 상징적인 곳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퀄텟의 어떤 상징적인 곡과 함께 한번 연주회를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다 했는데 뭐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뭐 무슨 실내악을 거기서 하냐 뭐 이런 글도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알반 배역도 했었고 많은 콜테시 거기서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들을 때 막 안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할만 하겠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막 전혀 불가능한데 막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 그런 글들을 이제 약간 보면 이런 거 왜 써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억울한 마음보다는 뭐 할 수 있겠으니까 하는 거지 막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막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약간 도전도 있고요.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큰 노래는 사실 해본 적이 없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시도도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는 거.
저는 이 네 분이 정말로 뭐 본 공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앵콜 레퍼토리에서는 그래서 조금 크로스오버적인 부분도 좀 해보고 그러면 훨씬 더 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드네요. 했죠.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좋아하실 테니까. 근데 그게 그 후반 마지막 레퍼토리랑 또 앵콜 곡들이 굉장히 좀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토벤 후기를 막 인간의 막 고뇌와 번뇌와 막 이런 걸 그렇겠네. 담은 막 신앙적인 것과 막 그런 걸 막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라 막 이런 내용을 연주를 하고 갑자기 막 그런 걸 하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감정이 깨지잖아요. 그런 거는
여운이 남아요. 예,
그런 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음과 소녀를 했는데 그게 물론 엄청 스케일이 크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두운 기운에 어두운 강렬한 운명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갑자기 나고 갑자기 나와서 어떤 막
발랄한 가벼운
펄프 픽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재즈한 막 블루스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면 연결이 전혀 되지 그렇겠네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팍 사람 감정이 깨지는 건 저희 입장에서 좀 피하고 싶고 그런 거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묵직하고 정통을 고수하는 우리 노브스카르테즈입니다.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우리 네 분이 잘 그런 거 하시면 그런 걸로도 굉장히 뭔가
잘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도 막 드네요.
잘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좀 더, 우리 좀 더 이 성숙해지신 뒤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신 뒤에
그러도록 하죠. 예,
네. 그렇게 네 분이 다 성격이 약간 샤이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방송이고 초면이고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석에서는
저 별로 샤이한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그래도? 저만 그렇게 느껴요.
뭐 본인이 샤이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청 여러분 본인이 샤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샤이한 편은 아니죠.
피아 구분을 못하고 지금 약간
아니 전혀 샤이하지 않고요. 저 넷이 있으면 아마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고 넷만 있을 때가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명 낄수록 점점 네, 이렇게 말문을 막죠. 원래 지금 제일 말을 안 하고 있는 영욱이가 원래 시끄럽고 되게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촐랑촐랑거리고 되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되게 무게 잡고 재수없어.
아니 제가 말을 워낙에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편한 자리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고 뭐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맞아요. 하면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들이밀면서 편하게 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이거 다 그냥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석에서 술 드실 때는 무슨 주제로 하세요? 무슨 주제로 대화를?
얘기 다 하죠. 별의별 다 나오죠. 뭐 먹고 살기 힘든 데부터 시작해서 음악 얘기도 하고. 뭐 여자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네.
다 하죠. 뭐.
예. 독일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주로 무슨 어떤 독일 얘기를 해요? 한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이제 뉴스 이렇게 보고서 아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독일에서도 한국 뉴스 보기 때문에 독일 돌아가는 세상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틀지 뭐 독일 사이트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아주 한 달 전에 중국이랑 일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짧은 2주간의 시간에도 가서 한국 뉴스를 저녁에 그렇죠. 보게 되는
아침에 눈 뜨면 한 네이버 뉴스 기사
네이버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쿠바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밍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SK가
쿠바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 중에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런 뉴스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랬었어요. 네. 로밍이 안 되니까.
좋겠네요.
근데 반대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면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파원을 이제 3년 하고 났는데 거기 있을 때도 열심히 네이버를 보고 막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어떤 뭐 드라마든 화제를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렇게 약간
몸통 잘라져
잘라져 진공거리 같은.
그 여행과 거기 가서 오랜 몇 년을 지내셨던 거의 차이일 거예요.
근데 네 분은 사실은 그냥 저기 독일에 그냥 사신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살죠.
앞으로도 살 계획이. 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그 도시에서
앞으로 계획 큰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독일에서 막 9년 막 이렇게 지금 사시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에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이제 진짜 신인의 그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꿈이라기보다도 계획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작게 보자면 이제 좋은 음반을 해서 이제 뭐 인정을 받으면서 좋고 그리고 더 좋은 무대들 계속 큰 무대들 서야 되고 그래서 꾸준히 그냥 프로 연주자로서 음악가로서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다 30대에 접어들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또 이제 아무래도 근거지가
네, 아무래도
수밖에 없을
예, 이제 시작했는데 저희가 접고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당연히 거기 무대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하고 싶은 게 그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 거기 살면서 해봐야죠.
요즘 독일에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베를린이 굉장히 핫해서 지금 전 세계
그렇고,
연주자들이 네. 다 베를린으로 오고 있어요. 유럽 무대가 아직 시장이 죽는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유럽 무대가 가장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독일 쪽으로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독일이 굉장히
활발하죠.
활발하다고 네, 지난주에는 그 저 성악가 분들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많은 전통을 중시하고 없애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청중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아직도
음악뿐만 아니라 정말 미술도 수년 전부터 베를린이 핫하다는
맞아요.
얘기를
미술도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독일이 경제가 잘 돼서 그런가? 거의 분위기가
그런
경제가
있어. 맞아요. 약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를린이 아까 재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독 통일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지역을 개발을 하면 그렇게 월세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몰려와가지고 도시를 핫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막 높아지면 아티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도시가 핫해졌다가 이제 견고해지고 다시 땅값이 비싸지고 이런 루트가 있는데 베를린은 이미 다 이제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동서독 통일로 인해서 베를린이 약간 더 이렇게 막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미술하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그동안 제일 말을 아낀 우리 김영욱 씨가 이번 공연 소개 홍보 한번 쫙 어디 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극장이랑 다 못 외우는 거 혹시?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못 외우는 것 같은 분위기로
이거 해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봐서 이번에 공연을 가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야 될지.
네, 저희 이번 한국 투어 내일부터 안산에서 시작하고요. 내일 오후 5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를 시작으로 해서 화요일 날 15일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7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근데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던 거 마저 하세요.
네, 17일 목요일 7시 반에 광주 유스케어 문화회관 금호아트홀에서 있고요. 그리고 메인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21일 날 서울에 월요일 8시 예술연단 콘서트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연주회를 끝마칩니다.
그러면 좀 연말에 쉬다 돌아가세요? 아니면 추국?
다들 달라요.
다들 네. 스케줄 다르니 하고 있어요. 승원이는 조금 더 있다가 뭐 다른 거 하고 들어가고 웅이도 다른 거 하고
저희 노부스는 21일 날 끝나고요. 다들 이제 각자 빠이. 스케줄.
부모님이 좀 오래 있다 가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올해 한국에는 오래 있다 가려고 계획을 해도 결국에 다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꽤 오래 잡고 왔는데 결국에 다 뭐가 생겨서 계속 바삐바삐 지내고
워낙 4, 5일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 3주면 상대적으로 길게 있다 가는 거예요 이미.
자, 웅이 씨가 그럼 이번 공연의 컨셉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번 공연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간략한 소개?
예,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콘서트홀에서 하는 연주는 처음인데요. 이제 작은 홀에서 이렇게 실내악의 내밀한 표현을 다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으셨던 것들을 이제 큰 홀에서도 이제 저희가 큰 공간에서 이렇게 내밀한 표현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이번 저희 연주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껴왔던 죽음과 소녀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의 죽음과 소녀를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1년 9개월 만에 하는 정기 연주인 만큼 또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정답 같긴 하지만 자, 목동 살롱 오늘도 슬슬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노브스 콰르텟 모셨는데요. 되게 밝으면서도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또 차분하고 그런 것 같고 또 네 분이 모이면 되게 쾌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본인들 음악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격한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여유를 찾으면 뭔가 음악적인 부분에도 다른 시도들도 스스로들도 받아들이는데 좀 여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모쪼록 이번 공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이니까 잘 마치면 또 서로 다 뿌듯하고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 그러면 서울에서?
네.
아,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딴 게 공연이 있네요.
자, 오늘 노브스콰르텟 나와주셔서 목동살롱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동살롱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